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대북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입니다. 새 대북 결의 2270호는 기존의 대북 결의에 비해 훨씬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과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을 금지했습니다. 또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으로 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외교관을 의무적으로 추방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의 해외 사무소 폐쇄와 파견 직원 추방 의무도 담았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결의가 20년 만에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2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발맞춰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오극렬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해 북한 당과 군의 주요 인사 11명을 특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핵심 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개발국 등 5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박준일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3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국과 협력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납치, 핵, 미사일 등 북한을 둘러싼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 선박과 북한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대북 송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러 단체들의 화학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조약이 필요하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회담에서 화학무기 테러는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심각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테러 단체들이 화학무기 관련 과학기술 문서들을 입수했고 화학공장들을 장악했으며 해외 전문가들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군축회의 65개 회원국들이 협상을 통해 새로운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라브로프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유엔 군축회의는 지난 1996년 포괄적 실험금지 조약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그 뒤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세계 경쟁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를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국제 자동차 제조업체 회의에서 이란 자동차 회사들은 품질 향상을 위해 해외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특히 이란의 자동차 산업은 완전한 민영화를 이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절반가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1월 핵합의 이행에 따라 국제사회 제재가 해제되면서 뒤처진 자동차 제조업 분야가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회사 PSA사는 지난 1월 이란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이란 코트로사와 합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제조업체들은 세계 최상의 기업이 되기 위해 해외 업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암 환자가요. 배우자가 있는 암 환자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2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암 역학이라는 의학지에 실린 건데요. 호주의 퀸즐랜드 공대하고 퀸즐랜드 암협회 연구진이 20년 가까이 17만 명의 암 환자들을 연구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는 암 환자 중에서도요, 이 남성 암 환자들의 사망 가능성이 26%인데요. 남편이 없는 여성 암 환자의 사망률보다 6%가 높은 겁니다. 이 성별에 따른 암 환자의 사망률 가능성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암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혼자 사는 두경부암 환자가 혼자 사는 폐암 환자보다 사망 가능성이 더 높고요. 자궁암에 걸린 여성이 혼자 살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돌봐주는 배우자가 있으면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혼자 사는 환자보다 나을 수 있을 거란 짐작은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가 배우자가 없는 암 환자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되겠지만은요, 그만큼 배우자가 없는 암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에 이런 사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 함께 실렸습니다. 가끔 이 금슬 좋은 부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한날 한시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요. 또 사이가 나쁜 부부는 아유 평생 원수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하시던데요. 금슬이 좋든 나쁘든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겠죠.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4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3월 3일 목요일 북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북도에는 밤에 눈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3도입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상 2도에서 12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1도에서 7도 분포, 개성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3도에서 11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비지스가 부릅니다. Staying Aliv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의 정예 특수부대원들이 이라크 북부에서 수니파 무장단체인 ISIL 핵심 정보원을 생포했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해서 더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창업주가 다시 선정됐습니다.
네, 먼저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군이 소수정예의 특수부대원들을 이라크에 파견해서요, ISIL을 겨냥한 특수임무를 수행할 거라고 밝혔었는데요. 이 특수부대원들이 이 ISIL의 핵심 정보원을 체포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이 미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체포된 정보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ISIL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핵심 정보원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군은 그동안 특수부대원들의 파견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었는데요.
네.
예, 이번에 처음으로 특수부대원들이 ISIL 격퇴전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네, 자, 이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현지에 얼마나 파견돼 있나요?
예, 미군 관계자들은 앞서 이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200명 규모의 특수기동타격대가 이라크에 파견됐고요. 이들이 ISIL 지도부 타격과 인질 구출, 또 정보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예, 이들이 또 이라크에 있지만 ISI를 겨냥한 작전은 시리아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이번에 핵심 정보원 체포 사실과 함께 미국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이라크 북부 이르비를 근거로 활동하고요. 타격 요원, 정보 요원, 항공 분야 요원 등으로 구성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체포된 ISIL 정보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르빌에 있는 임시 구금 시설에서 미군의 신문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미군 관계자들은 이 신문이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미군은 이번에 체포한 정보원으로부터 ISIL 격퇴 작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기도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정보원 체포는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평했습니다.
네. 자, 미군의 말대로 핵심 정보원이라면 뭐 그만큼 고급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미군은 또 앞으로도 이 ISIL 정보원들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 수행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체포한 포로들을 무기한 붙잡아둘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요.
네.
예, 신문 후에는 이라크나 쿠르드 당국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미군은 앞서도 이런 전례가 있는데요. 지난해 5월에 특수부대원들이 ISIL 자금 책임자인 아불 사하프를 사살했을 때 아내인 사하프를 생포해서 신문한 뒤에 3개월 뒤에는 이라크 당국에 인계했었습니다.
네. 자, 아부 사야프하고 사야프라면은 구호단체에서 활동하다가 ISIL의 인질로 억류됐던 미국 여성이죠. 케일라 뮬러 씨 살해 사건이 연루된 사람들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2월에 살해된 뮬러 씨는 아부 사야프와 샤프의 집에 억류돼 있었는데요. 인질로 억류돼 있는 동안에 이 ISIL 지휘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에 이 사하프를 뮬러 씨 살인과 성폭행 관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해서 거듭 경고하고 있네요.
예,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화요일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는데요.
네.
예, 카터 장관은 중국은 절대로 이 남중국해 군사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특정한 행동들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온다는 건가요?
예, 연설 후에 질의 시간에 바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예, 카터 장관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터 장군은 미군은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를 증강하고 있고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의 행동에 불안해하는 영내 국가들과의 추가 훈련 비용으로 4억 2,500만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고요. 군사 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응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화를 멈추지 않으면 미국도 상응해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남중국해 군사화 대응에 언급하면서 잠수함 예산을 거론한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네.
예, 카터 장관은 미 국방부가 강력한 잠수함 또 해저 무인기 함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2017 회계연도에만 80억 달러 예산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도 비슷한 요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지난주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응해서 순찰 활동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었죠.
네.
예, 특히 단순히 횟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한 방법으로 수행하겠다고 언급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잠수함과 구축함 등 여러 해군 자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예, 따라서 카터 장관의 이번 발언은 앞으로 중국의 군사화 조치에 따라서 이 잠수함 배치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화 조치를 잇따라 취하면서 미국의 경고도 수위가 높아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 주변국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요. 고출력 레이더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또 새로 건설한 활주로에 전투기를 착륙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카터 장관의 이번 발언이 나온 겁니다.
네, 자, 중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수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고의적으로 혼란을 유도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최근의 미사일 배치 그리고 레이더 건설도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예, 중국은 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견해인데요. 하지만 주변 국가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중국이 필리핀 어부들의 남중국해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고요.
예, 앞서 필리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 지역에서 이 중국의 어선들이 필리핀 어부들을 내쫓는 등 진입을 막고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네.
예, 스프레틀리 군도 필리핀 책임자는 특히 중국이 해안 경비정 적어도 7척을 이 지역으로 파견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외무장관은 수요일 현재 이 선박들이 영내 없다고 밝혔고요. 중국 외무부는 좌초된 필리핀 선박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 해당 선박들을 파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죠. 포브스가요. 올해 세계 부자 순위를 발표했네요.
네, 포브스지가 해마다 이맘때 발표하는 순인데요.
네.
예,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창업주가 올해 다시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혔습니다. 포브스 조사에 따르면 게이츠 전 회장의 재산은 2월 중순 현재 750억 달러로 추산됐는데요. 이 개인 재산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2위는 누군가요?
예, 스페인의 의류 회사인 자라의 창업주인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이 670억 달러 재산으로 2위에 올랐고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미국의 워런 버핏, 버크셔 헤더웨이 회장이 608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순위를 보면은 흥미로운 인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이름도 있네요.
예, 부동산 재벌인 이 트럼프 후보는 상위권에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대선 후보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예, 45억 달러 재산으로 세계 부자 순위 32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여성 가운데서 최고 부자는 361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프랑스의 화장품 회사 로레알 창업자 릴리안 베탕쿠르로 조사됐고요.
네.
예, 가장 나이가 어린 부자는 19살 나이에 12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노르웨이의 알렉산드라 안데르센이라는 아가씨였습니다. 이 안데르센 가문은 대대로 이 담배 생산으로 큰 부를 축적했고요. 담배 회사를 처분한 후에는 부동산과 헤지펀드 등에 투자해서 재산을 불렸다고 하는데요.
네.
아버지가 일찍 재산을 물려줘서 10대 나이에 포브스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자, 매년 또 한국의 재벌들도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예, 한국인 중에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96억 달러로 112위에 올라서 가장 순위가 높았습니다. 한편 올해 포브스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1810명으로 지난해보다 16명이 적었고요. 이들의 평균 재산도 3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억 달러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화요일에 열린 슈퍼 화요일 경선 결과 살펴보고요. 이어서 연방 대법원의 텍사스 낙태법 심리, 또 애플 대표와 연방 수사국 국장이 나와서 증언한 하원 청문회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슈퍼 화요일이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주가 한꺼번에 경선을 치르는 날이었는데요.
네.
예상했던 대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하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크게 승리했죠?
그렇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11개 주에서 예비선거 또는 당원대회를 열었는데요. 공화당은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은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각각 7개 주에서 1위에 오르면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한 기반을 굳게 다졌습니다. 먼저 공화당을 보면요. 이 트럼프 후보가 엘라바마와 아칸소, 조지아, 테네시, 버지니아, 버몬트, 매사추세츠 이렇게 7개 주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I'm a unifier. I know people are going to find that a little bit hard to believe, but believe me, I am a unifier. Once we get all of this finished, I'm going to go after one person. That's Hillary Clinton.
네,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 주에서 승리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하겠지만 자신은 통합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 공화당 경선이 끝나면 단 한 사람을 쫓겠다면서 바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대의원 수에서 크게 앞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1,237명이 필요한데요. 현재 트럼프 후보가 316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데요. 이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226명,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106명입니다.
네.
그동안 아이오와주 당원대회가 유일한 승리였던 크루즈 후보는 이번에 지역구인 텍사스주, 또 인근 오클라호마주, 그리고 알래스카주에서 승리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를 꺾거나 꺾을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면서 이 선택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For the candidates who have not yet won a state, who have not racked up significant delegates, I ask you to prayerfully consider.
네, 아직 어느 주에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한 후보, 대의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후보는 단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 후보 사퇴를 하고 자신을 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그래도 루비오 후보도 한 군데서 승리를 거뒀죠.
맞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열린 공화당 당원대회에서 승리했는데요. 루비오 후보가 경선에서 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루비오 후보는 버지니아 주에서도 승리를 노렸지만 이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최근에 이 트럼프 후보를 가리켜서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등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나머지 두 후보, 케이식 후보,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하고 벤 카슨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케이식 주지사가 매사추세츠주와 버먼트주에서 선전하면서 2위에 올랐지만 승리를 챙기진 못했습니다. 케이식 주지사나 카슨 후보는 이 대부분 주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는데요. 아직 중도 사퇴한 후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케이시 후보는 자신이 주지사로 있는 오하이오 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릴 때까지 버티겠다고 말한 바 있죠.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슈퍼 화요일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7개 주에서 승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엘라베마와 아칸소, 조지아, 버지니아, 테네시, 텍사스 등 남부 주에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지지율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눌렀습니다.
네.
아,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초기에 샌더스 후보가 강세를 보였던 이 동북부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1%포인트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승리를 챙겼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는 이미 민주당 경선을 넘어서서 11월 본선거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he stakes in this election have never been higher. And the rhetoric we're hearing on the other side has never been lower.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선거에 많은 게 걸려 있는데 이 다른 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나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얘기로 해석되는데요.
네.
이 클린턴 후보는 내 편 아니면 내 편으로 미국을 분열시키려는 노력이 잘못됐다면서 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현재 민주당은 대의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2,383명이 필요한데요. 이 클린턴 후보가 1,000명 넘게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번 슈퍼 화요일에 샌더스 후보는 지역구인 버먼트주와 미네소타, 콜로라도, 오클라호마주에서 이겼는데요. 하지만 대의원 수에서는 373명으로 이 클린턴 후보에게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샌더스 후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We are going to take our fight for economic justice, for social justice, for environmental sanity, for a world of peace to every one of those states.
네, 경제와 사회 정의, 환경 인식,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계속 싸우겠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하고 클린턴 후보가 이번에 크게 이겼는데요. 하지만 또 아직 후보 지명을 받는데 필요한 대의원 수는 확보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앞으로 경선 일정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오는 토요일 5일에 캔자스와 루이지애나 등 이 다섯 개 주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예비선거가 열리고요. 다음 날인 일요일 6일에도 또 선거가 열리고 다음 주 화요일 등 앞으로도 계속 이제 경선이 진행되는데요.
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3월 15일 화요일 경선이 중요합니다. 이날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등 아주 큰 주에서 경선이 치러집니다.
네, 큰 주라면은 인구가 많은 주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날 또 아주 많은 대의원이 걸려 있는데요. 이 더구나 공화당의 경우 15일부터는 이 승리한 후보에게 대의원을 모두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가 허용되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 트럼프 후보가 이날 판세를 굳히거나 아니면 이 다른 후보의 추격을 허용하는 이런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11월 본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가 격돌하리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요. 낙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심리를 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죠.
네. 연방 대법원이 2일 텍사스주의 일괄 낙태법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네. 자, 이 법이 미국 안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는데요. 자, 정확하게 논란이 뭔지 좀 정리해보죠.
네. 텍사스주는 지난 2013년에 임신 20주 이후가 된 태아의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갖춰야 할 자격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특히 이 강화된 자격 요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새 법을 적용하면은 이 텍사스 안에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진료소가 크게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텍사스주의 일괄 낙태법은 이 낙태 시술을 하는 진료소는 반드시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고요.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의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이 나오면서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텍사스 내의 많은 진료소가 문을 닫아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낙태를 하려면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진료소까지 찾아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낙태 권리 옹호 진영에서 소송을 냈고요. 결국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온 겁니다.
네.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오기 전에 하급 법원에서 양쪽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텍사스주 정부 쪽에서는 이렇게 시설과 의사의 요건을 강화한 건 여성 복원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낙태 시술을 할 때 뜻밖의 위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반면에 소송을 낸 쪽에서는 이런 조항이 낙태 시술에 불필요한 부담을 줌으로써 지금까지 헌법이 보장해온 낙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번 심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낙태 찬성파와 반대파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네, 일단 오랜만에 이 낙태와 관련해서 굵직한 안건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이번에 나온 판결은 또 이 텍사스 주뿐만이 아니고요, 이 미국 내 다른 지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비슷한 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만일에 이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이 낙태 옹호 진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텍사스 주의 낙태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이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다시 한번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이 앤터니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이 지난달에 사망하면서 이 대법원 판사 수가 8명이 됐는데요.
네.
현재 진보와 보수 성향의 판사가 반반씩입니다. 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보수면서 이 가끔 진보편에 서긴 하는데요. 그러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4대 4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대 4로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지난해 6월에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 연방 법원이 이 텍사스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러니까 이 연방 대법관들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게 된다면 당분간 이 텍사스주의 일괄 낙태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화요일에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하고 애플 대표가 참석했죠.
그렇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손전화기 등 첨단기기의 암호화 문제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이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해서 14명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네.
테러범 가운데 또 한 명이 남긴 이 아이폰 손전화기를 놓고 애플과 미 수사 당국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열린 청문회여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연방수사국은요, 이 손전화기의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도록 운영 체제를 개발해달라고 애플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애플은 정부 권한 남용 또 사생활 침해가 그것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청문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별로 FBI에 호의적이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FBI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 법원 명령을 통해서 애플의 협조를 끌어내려 한 방식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생활 보호 문제에 관한 논의는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또 사법 당국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려 한다면서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코미 국장이 이런 의원들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성범죄자와 어린이 납치범, 또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같은 테러 단체를 조사하려면 손전화 문자 내용 등 디지털 통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특히 지난해 캘리포니아 테러 사건이 일어난 뒤로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The San Bernardino case is about that case. It obviously highlights the broader issue, and of course it'll be looked upon by other judges.
코미 국장은 또 애플이 FBI에 협조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법원 명령은 샌 버나디노 테러범의 손전화기에만 해당한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캘리포니아 법원 명령이 유지될 경우 선례로 남을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여러 의원이 FBI를 비판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의원들 대부분이 애플 편에 선 건가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트레이 가우디 하원 의원은 애플이 FBI에 대한 협조를 계속 거부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은 그동안 이 문제가 법원이 아니라 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짐 센센브레너 의원은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다룬다고 해도 애플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또 애플 대표도 청문회에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브루스 시웰 애플 법무 담당 부사장이 나왔는데요. 시웰 부사장은 만약에 애플이 이 손전화 잠금 장치 해제를 돕기 위해서 새로운 운영 체제를 만든다면 모든 아이폰의 보안 장치를 뚫는 일종의 뒷문을 만드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ool that we're being asked to create will work on any iPhone that is in use today.
네, 이 기술이 오늘날 사용되는 다른 아이폰 전화기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느 한 손전화기의 잠금 장치에만 해당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시월 부사장은 말했습니다.
네.
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미국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애플이 수사당국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마이클 볼튼이 부릅니다. A Time for Letting Go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2월 초에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했는지 또 발사체가 궤도에 진입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분석해서 발표한 건데요. 뉴스따라잡기 오늘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노라드는 어떤 기관인가요?
네,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에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있습니다. 영어 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의 앞철자를 따서 흔히 노라드라고 부르는데요. 1958년에 미국과 캐나다가 함께 공동으로 창설한 항공우주 공동방위조직입니다.
Well, this is Vigilant Shield 16. It's a NORAD exercise. And we are integrating our operations with the Canadian Air Force.
노라드는 전 세계 하늘과 대기권, 또 대기권 밖 우주의 모든 비행 물체를 24시간 365일 감시하는데요. 1998년에 북한이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을 때부터 지난 2월 발사까지 이곳에서 탐지하고 분석해 화제가 됐습니다.
노라드 주요 임무.
네, 원래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기에 소련의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항공기, 그중에서도 핵무기 탑재 항공기가 미국이나 캐나다를 침공할 경우에 사전에 탐지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요.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 소련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이 미사일 공격 위협이 현실화되자 노라드의 임무도 그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기 경보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보다는 이 감시가 사령부의 주 임무였던 건데요. 이후 중동 걸프전 때 이라크가 발사한 75개의 스커드 미사일을 모두 탐지해서 다국적군 사령부에 알리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고요. 그동안 북한이 쏘아올린 인공위성 발사체도 모두 추적하고 탐지해왔습니다. 냉전 시대가 끝난 뒤에는 새로 마약 밀수 감시 임무를 부여받았는데요. 현재는 이 일이 노라드 업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노라드 규모.
네, 과거 냉전 시대의 노라드는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로키 산맥의 샤이엔 산에 있었습니다. 노라드는 군사 목적과 특성상 적의 최우선 타격 대상이었기 때문에 핵 전쟁에 대비해 설계됐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깊은 산속, 화강 안반 지하 600m에 위치하고 이 벙커 아래엔 아주 거대한 스프링이 무려 1319개나 달려 있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또 중앙 입구는 무게 23톤, 두께 1m의 문으로 방호되고요. 6개의 비상 발전기를 갖추고 있어서 이 전력이 끊기더라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I guess my first impression when I walked into Cheyenne Mountain was just to say, wow, what an engineering marvel. Even though it was constructed over 30 years ago.
노라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탐 박티스트 준장은 처음 벙커를 봤을 때 그저 감탄사밖에 내뱉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에 압도됐었다고 말했는데요. 이곳의 최대 수용 인원은 1,100명 정도로 이 벙커 안에는 병원과 약국, 교회, 이발소, 체육관 등 없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냉전 이후 막대한 유지 비용 때문에 2006년에 인근 피터슨 공군 기지로 이전했고요. 기존의 벙커는 사용 대기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공동 지휘 체계.
네,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 노라드는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공동 조직이기 때문에 사령관은 미국 지휘관이 맡고요. 부 사령관은 캐나다의 지휘관 중에서 임명됩니다. 항공 우주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 특성상 처음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공군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육군과 해군에서도 보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라드의 사령관이 통합군 체제에서 북부 사령관직을 겸하기 때문에 6해 공군이 번갈아가면서 직책을 맡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윌리엄 에반스 고튼이 미 해군 제독이 사령관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노라드 특별 임무,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
노라드는 매년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네, 술록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전 세계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산타클로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인터넷과 전화로 알려주는 건데요. 6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노라드의 대표적인 대민 홍보 행사입니다. 이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방위 조직에서 왜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추적하게 됐을까요?
60 years ago, history was made in December 1955. When a phone call came into the Continental Air Defense Command in Colorado Springs, Colorado.
그 유래가 정말 황당하지만 훈훈한데요. 1955년에 한 백화점이 산타와 통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냈는데요. 실수로 노라드 사령부의 직통 전화번호가 인쇄된 겁니다. 난데없이 산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줄줄이 읊어대는 동심 가득한 어린이들의 전화를 받은 이 당직자 해리 숍 대령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산타의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 선의의 거짓말을 한 셈인데요. 이것이 전통이 돼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hink on one's feet, think on one's feet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think on one's feet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How is it so far?
I like it. It keeps me thinking on my feet.
Yeah, you're right. A good salesman must be able to think on their feet.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영업사원으로 취직한 모양입니다. 알리스가 제이슨에게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How is it so far? 취직 축하해. 일은 어때? 라고 묻자 제이슨은 I like it. It keeps me thinking on my feet. 좋아. 항상 판단이 빨라야 해.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알리스도 Yeah, you're right. A good salesman must be able to think on their feet. 맞아. 좋은 영업사원은 스스로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해.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think on one's fee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How is it so far?
I like it. It keeps me thinking on my feet.
Yeah, you're right. A good salesman must be able to think on their feet.
Today's phrase is think. T-H-I-N-K. Think on, O-N, on one's, O-N-E apostrophe S, one's feet. F-E-E-T, feet. Think on one's feet. This expression is used when you are adjusting quickly to changes and making fast decisions. So if you think on your feet, you are able to think, reason, and react quickly and well. think on one's feet를 직역하면 일어서서 생각하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결정이나 반응이 빠르거나 급하게 벌어지는 일도 잘 처리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알레스가 제이슨에게 새 직장이 어떠냐고 묻자 제이슨은 영업사원으로서 항상 판단이 빨라야 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I like it. It keeps me thinking on my feet. 라고요. 네,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대로 즉각 결정과 대응을 잘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think on one's feet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phrase. Samantha really thinks on her feet well. 라는 문장은 Samantha는 어떤 상황에도 잘 대처한다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How is it so far?
I like it. It keeps me thinking on my feet.
Yeah, you're right. A good salesman must be able to think on their feet.
Let's review. If you think on your feet, you are able to think, reason, and react quickly and well. Think on one's feet. Think on my feet. Think on your feet. Think on one's feet.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h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he may be the song the summer sings, maybe the chill the autumn brings, maybe 100 different things within the measure of a day. She may be the beauty or the beast, maybe the famine or the feast, may turn each day heaven or hell. She may be the mirror of my dreams, a smile reflected in a stream. She may not be what she may seem inside her shell. Shadows of the past that I remember till the day I die. She may be the reason I survive, the why and wherefore I'm alive, the one I'll care for through the rough and ready years. Me, I'll take her laughter and her tears and make them all my souvenirs. For where she goes, I've got to be. The meaning of my life is she. S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인권 위반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안보 문제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많은 국가에서 인권 유린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 연결돼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강제 노동과 해외 인력 송출, 그리고 군부에 우선 배급되는 식량 배급과 만성적인 영양 실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도부에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북한 지도부에서 또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에서 주민들을 탄압하는 사람들은 앞날이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 소장과 관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며 그것은 우리는 당신들이 누군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 이름을 공개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우방국들의 또 다른 전략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경우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방송과 정보 유입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 미국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 외에도 자유와 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비참한 인권 유린 상황을 집중 조명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